엊그제 학교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야, 네 그 학교 휴대폰 쓰면 안 되는데 왜 전화했냐니까. 아, 오늘 체육 시간 있는데 체육복 안 갖고 왔으니까 빨리 갖고 오라고. 아니, 내가 항상 집 반경 몇 마일 안에 있는 것도 아닌데 내 점심시간 몇 시까지 점심 한 시까지 점심시간이니까 그 안에 빨리 갖고 오라는 겁니다. 아, 쟤 또 서둘러 갖고 뭐 이래 체육복 챙겨갔습니다. 체육복 챙겨서 교문 앞에 가니까 저기 막 기다리고 있더라고. 확 뛰어와서 문을 열길래 아 그래 점심은 많이 먹었냐라고 묻는 순간 고맙습니다 하고 그냥 뛰어들어가더라고. 내 질문 듣지도 않고. 아니, 내가 무슨 이 시다바리도 아니고 그죠. 아 정말 이 매너 최강이다 싶었습니다. 예. 아이 어찌나 이 매너를 누구한테 배웠는지 그죠. 예. 아니 그래도 이번엔 집이 가까워서 다행이다 싶었어요. 지난 학기 집이 멀 때는 진짜 아이한테 전화 오면 화가 나더라고. 휴대폰에 제 아이 이름이 뜨면은 부탁 아니면 짜증이거든요. 부탁 아니면 짜증이에요. 왜 아빠 미리 돈을 안 내놨냐. 아, 내 지금 빨리 까먹었다. 결제할게. 체육복 안 가져왔다. 하면 막 집 멀 때는 그것도 길이 어딘데. 예. 안부 전화 같은 거 없어요. 예, 제 한 번도 아이한테 안부 전화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다 부탁. 이게 아이니까 그렇지요. 어른 되면 안 그렇지요. 그죠? 어른이 되면은 내가 무슨 동호회를 할 것인지 물어볼 사람도 없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이 없어요. 내 마음이 어떤지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체육복 안 가져와도 전화할 사람이 없습니다. 몸이 아프고 마음이 병들어도 투정 부릴 사람도 없어요.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물어볼 사람도 없습니다. 그게 어른이 되었다는 거겠지요. 혼자입니다. 바울이 말했듯 신앙은 자라는 것입니다. 신앙도 다 같지 않아요. 어떤 이는 성장이 더뎌서 어린아이 같은 시기를 오래 보내는 반면에 어떤 이는 어른 같은 믿음을 가지기도 합니다. 자라는 속도는 다 다를 수 있지만 반드시 자라야 합니다. 자라지 않는 것은 죽은 것이기에 아주 더딘 속도라 할지라도 반드시 자라나야 살아있는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른이 되어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어른이 되어간다는 것은 부모가 간섭할 일이 점점 적어진다라는 뜻이겠죠. 바로 부모가 믿고 맡기기 때문이고 내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늘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있지만 그 책임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손상시키지 않으십니다. 어린 자녀가 물어요. 엄마는 그 커피 마셔도 될까? 물을 수 있어요, 그죠? 아직 어리니까. 겁이 좀 나겠죠. 아, 커피라는 새로운 음료수를 마시려면. 참고로 저는 허락 안 받고 마셨습니다. 막 마셨습니다. 예, 엄마. 예, 서른 된 자식이, 엄마 오늘 커피 마셔도 될까요? 아, 지금 상상만 해도 화가 침입니다. 아, 그런 자식. 어린 자녀가 물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 엄마, 남자친구가 바닷가 가자고 하는데 같이 바닷가 갔다 와도 돼. 한번 물을 수 있죠. 아, 그래. 그래. 뭐 같이 가는 건 좋지만 저녁 8시 안에는 돌아와라. 야, 오늘 아침에 교사 예배 때 그런 말을 하니까 선생님이 그거는 가지 말란 소린데. 이라던데. 그죠? 물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서른 된 아들이 전화해가지고, 아, 엄마, 여자친구랑 바닷가 갔다 와도 돼요? 하면은 몇 시까지 들어올까요? 하면, 아우, 상상만 해도 진짜. 막 열이 받습니다. 알아서 해야지, 그죠? 바다를 가든, 뭐, 지가 들어오든 말든, 지가 알아서 해야지. 그게 엄마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런 자식은 좀 맞아도 되겠다 싶어요. 예. 여러분 중에 자녀를 아마 그런 식으로 키우고 싶은 분 없을 거예요. 대학 보내놨는데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아 교수님한테 대신 말 좀 해달래요. 아, 커피 마셔도 되나 물어보고, 막 술 한잔 해도 되나 물어보고, 졸업해갖고 취직까지 했는데 막, 아빠 직장 이런 동호회가 있는데 무슨 동호회를 할까요? 아빠 이번 달에 야근 수당이 막 안 나오고 있는데 아빠가 대신 회사에 전화 좀 해주면 안 돼요? 엄마 여자친구가 바쁘다고 전화를 안 받아요. 엄마가 대신 문자 한 통 해주면 안 돼요? 제 설교 준비하면서 여러 이런 상상을 이렇게 제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돌려보다가 제 스스로 화병에 걸릴 뻔했습니다. 아 너무 성질이 뻗치더라고. 예, 이런 인간이 지구상 어딘가 꼭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아 그게 막 더 화가 나더라고. 예, 이런 상황을 뭐라 합니까? 나이를 거꾸로 괄호 열고 쳐 괄호 닫고 먹는다라고 합니다. 그죠? 예. 우리 종 누구도 그 자녀를 그렇게 키우고 싶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마찬가지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대소변도 못 가려가지고 기저귀 갈아줘야 하는 그 아가야 상태로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자꾸만 자라기 원하세요. 나중에 한번 뛰었으면 좋겠다 싶고 나중에 이 자가 한번 마라톤 해봤으면 싶겠다 싶고요. 또 사람들을 이끌고 지도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우리 하나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자랐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원래 이 성질이 좀 급한 면이 있었지요. 이 버럭하는 면이 있었어요. 예전에 사고도 치고 했습니다. 물론 이 그런 성격이 그 골리앗을 물리칠 때는 참 좋았지요. 하나님 욕하는 거 듣고는 막 성질이 나가지고 그냥 막 돌멩이 몇 개 챙겨가지고 뛰어나가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전혀 다른 면모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에 암몬 자손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동쪽에 있는 작은 족속입니다. 물론 다윗도 작았지만 이제 막 강성해지고 있었습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속도로 강성해지고 있었기에 주변 국가들이 긴장한 상태였습니다. 다윗은 그 원래 암몬의 왕이었는데 2절에 보면 이름이 나와요. 나하스라고 하죠. 이 왕과 아주 사이가 좋았던 것 같아요. 아주 절친한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족속이었지만 다윗은 이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치적인 지혜입니다. 우리가 북한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은 이 정치적인 지혜예요. 그들의 체제, 인권, 그들의 사회 윤리가 좋다라는 말이 아니라요. 좋은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서로 평화를 누리자는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 서로 어른이라는 겁니다. 이 정치적인 관계라는 것이요. 아이들은 그게 안 됩니다. 싫으면 서로 말도 안 해요. 어른들은요, 싫은 사람과 웃으며 악수도 하고요, 사진도 같이 찍을 수 있습니다. 이게 위선이 아니라 정치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사회를 이루며 살아가야 하기에 정치적인 상황에 어떤 형태로든 속하게 되고 순간순간 정치적인 판단을 내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오늘 설교 제목처럼 사람은 정치하는 인간이겠죠. 호모 폴리티쿠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교회 신학교에도 이 교회 정치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이 뭐 우리가 이 사람들이 모이면 정치가 없을 수 없으니까요. 간혹 저도 여러 목사님, 장로님들 모이는 자리에 가면은 불편한 사람들도 마주치게 됩니다. 또 때때로 되게 직설적인 분들도 있어서 듣기 싫고 또 불편한 소리를 제가 들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가끔 민망하지만 제 스스로 정말 제 자신을 통해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심지어 그분들 막 재밌으라고 웃겨주기도 하면서 이렇게 제 속은 썩어 들어가는데 막 겉은 싹싹하게 이렇게 재밌는 농담까지 해가면서 그럴 때는 진짜 제 자신이 막 무서울 때가 있어요. 도대체 이 속에 뭐가 들었길래 내가 이렇게 감추나 싶고. 예. 다윗이 친하게 지내던 이 이웃나라 왕의 조문을 보낸 일은요, 성경은 은총을 베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에 지금 은총이라는 단어가 두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아주 선의로 조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즉 하눈 왕은 은혜를 악으로 되갚습니다. 떠오르는 다윗이라는 이 신성에 대해서 질투와 시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꼭 내가 선의를, 즉 내가 은혜를 베풀었다고 해서 그것이 사람들이 은혜로 여기는 건 아닌 것 잘 겪게 됩니다. 나는 은혜를 베풀었지만 사람들은 그게 무슨 의도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오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은혜로 여겨지지 않는 세상이겠죠. 그 영화 중에 유명한 대사가 있어요. 그 부당거래라는 영화인데 그 검사역으로 이 유승범 씨가 나오는데 그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알아요 라는 그 대사 참 유명하죠. 지난 1월 달에 그 청주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혹시 뉴스 보셨나 모르겠는데 점심시간에 이 50대 남성이 80대 할머니 혼자 사는 집에 가가지고 밥 한 끼만 달라고 이렇게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가 이게 밥상을, 할머니 눈에는 또 50대가 젊어 보였을 거 아니에요. 막 그 차려줬대요. 그 마음 얼마나 따뜻하고 좋습니까? 근데 이 50대 남성이 밥을 다 먹자마자 막 할머니를 폭행하고 나서 25만 원을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생면부지의 사람, 밥 먹여놨더니 기운 차려가지고 할머니를, 80대 할머니를 때려 눕히고 25만 원 가지고 도망쳤다는 것이죠. 이 거짓거리를 지금 암몬의 왕 하눈이 한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 문상객을 갖다가 그것도 다윗이 은혜를 베풀어서 정성을 갖추어간 이 사절단에게 수치를 준 것입니다. 사절에 보니까 수염 절반을 깎고 의복의 중동 볼기를 자르매라고 합니다. 이 화면에 보시면은 그 그림이 나올 텐데 이 수염의 절반을 깎았다는 것은요 그 가로로 깎았다는 말이겠습니까? 세로로 깎았다는 말이겠습니까? 이게 뭐라고 이 신학자들 간에 또 의견이 다 달라요. 예. 그냥 그 뭐 지 알아서 생각하면 됩니다. 그죠? 세로로 깎았든지 반으로 깎았든지. 이 PPT 그림을 그린 삽화가는 아마 세로로 깎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게 더 수치스러웠다 생각했겠죠. 옷은 엉덩이가 다 드러나도록 잘라버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속옷을 입는 문화가 아니었으니까 이 하체가 드러나도록 잘라버린 것이죠. 당시 중동에서 요즘도 마찬가지긴 한데요. 죽기보다 수치스러운 것이 바로 이 남자가 하체를 드러내는 일이었습니다. 요즘 우리 문화와는 확연히 다르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화적인 배경을 알아야 그들이 당한 수치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요, 정말 남성 인권이 형편없던 시절이었습니다. 체육 시간에 여학생들은 따로 탈의실이 있었는데 우리는 교실에서 갈아입었어야 했어요. 예, 남학생들, 여학생들이 나가면 교실에서 갈아입어야 했습니다. 간혹 어기적거린다고 조금 이렇게 아직 옷을 덜 갈아입어가지고 막 속옷 차림으로 돌아다니는데 여학생들이 막 불쑥불쑥 들어올 때가 있었어요. 그럼 정작 우리가 피해자인데 소리는 지들이 칩니다. 막 성질내고 빨리 입으라고 막 눈 버렸다고 막. 아 진짜 어떤 애들은 그래 들어와갖고 지 자리에 딱 앉아있어요. 아 빨리 입으라 막 선생님 들어오신다 하고. 아 우린 팬티 입고 있는데. 아 지독한 년. 사실 또 생각해보면요, 그렇게 막 부끄럽고 그렇진 않았어요. 우리가 사는 이 런던에도 매년 그 여러분 아시겠지만 나체로 자전거를 타는 그 대회를 합니다. 사람들이 그 나체로 헬멧만 쓰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잡한 런던 도심을 자전거로 활보하는데 모두가 신나 보이는 그 얼굴이에요. 자기 몸을 드러낸다는 수치스러운 표정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직접 구경을 가본 적은 없는데 혹시 아는 사람 만날까 싶어갖고 예. 예, 아, 구경 가고 싶은 마음은 막 엄청 컸는데, 예, 가서 안 사람 만나면 민망하니까, 아, 목사님도 오셨습니까? 또 그러잖아요, 그죠? 영상으로만 봤습니다, 예. 참고로 궁금하신 분들은 올해 대회는 6월 8일 날 해요, 토요일 날. 예. 그날 런던 시내에 가면 아주 재미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그러는데, 그런 분들이 그, 신호등 대기할 때는 또 되게 좀, 또 뻘쭘해 한다 하시더라고, 예, 신호등 대기할 때는. 예. 요즘 문화는 나체를 수치로 여기지 않아요. 예. 그, 돌아오세요. 지금 6월 8일 지금 외우고 있지 말고, 예, 돌아오십시오. 예, 예. 예, 돌아오세요. 예. 그러니까 이 문화를 이해해야 합니다. 중동은 여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몇 년 전일 텐데요. 그 미군들이 알카이다 군인들을 이 포로로 잡아가지고, 미군 여군 앞에서 그 바지를 벗기고 속옷을 벗겨갖고 조롱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 포로들한테도 인권이 있거든요. 그 미군들 나중에 이 그 뉴스가 전 세계 언론에 이슈되자마자 다 처벌받았습니다. 그 미국 자국에서 처벌받았어요. 포로에게도 인권이 있거든요. 그 자기들 알고 그런 겁니다. 일부러. 예. 만약에 영국 남자들 그래 벗겨놨으면 아무 타격이 없었을 거예요. 신나게 막. 예. 막 그냥 뭐 평소에도 막 엉덩이 다 내놓고 다니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 근데 중동은 다르거든요. 남자가 하체를 드러내는 것을 죽기보다 수치로 여깁니다. 예. 과장이 아니라 정말 죽기보다 수치로 여겼어요. 우리도 그랬어요. 지금 이해할 수 없지요. 저도 이해 못해요. 근데 일제시대에 그 단발령 내렸을 때 수많은 전국의 유생들이 자살로 대답했지 않습니까? 상투가 잘리니까 목을 긋고 뛰어내리고 배를 찔러서 자살했어요. 아, 저는 그 이해 못해요. 뭐, 머리를 잘랐는데 그렇게 자살까지 해야 되나?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도 그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해 못할 수 있습니다. 아니, 뭐까지 그 뭐, 그 좀 옷 잘렸다고 이러나? 수염 잘렸다고. 목숨보다 수치스럽게 여기 있거든요. 당시 유생들은요, 목숨을 잃는 것보다 일본 사람에게 그 머리 잘리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바로 다윗의 사절들이 그런 수치, 죽음보다 더한 수치를 겪었던 겁니다. 다윗이 이거 발끈한 성질이 있잖아요. 이 앞에서 보면 덜 그런 성질들이 나오잖아요. 옛날 같았으면 다윗이 어때요? 바로 치러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성숙했다는 증거지요. 정말 어른이 된 겁니다. 정치적인 판단에 있어서 매우 신중해집니다. 사람이 컸습니다. 이게 이 앞에서 보던 다윗의 모습과 달라요. 오히려 전쟁을 이렇게 쳐들어가기보다는 마음을 많이 다친 이들을 먼저 감싸줍니다. 5절을 보니까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일단 머물다 돌아오라고 하면서 바로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회복할 시간을 허락해줍니다. 오히려 이 짓거리를 벌여놓은 암몬의 하눈 왕이 뒤늦게 전쟁을 벌입니다. 다윗이 보낸 사절딸을 모욕하고 창피해줄 때는 자기가 신나갖고 몰랐는데 일을 저지르고 보니까 이 다윗이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다윗이 당시에 이제 떠오르고 있었거든요. 그 중동 지역에 막강한 권력으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압도적인 강대국은 아니었지만 다윗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 강대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던 국제 정세를 이 한운도 모를 리 없었습니다. 왕이 어떻게 그런 정세를 몰랐겠어요. 그제서야 제정신을 차리고 이 전쟁에는 선제 공격이 훨씬 유리하니까 북쪽에 있는 아람,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입니다. 이 시리아 용병들을 고용해가지고 쳐들어옵니다. 이 시리아는 암몬과는 또 비교 안 될 정도로 강대국이에요. 지금 아주 이 10장에서 복잡한 국제 정세가 섞여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 10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도 알 수 없습니다. 그냥 당시의 복잡한 국제 정세와 다윗의 정치적인 판단을 보여줄 뿐입니다. 다윗이 실제로 보면 이 전쟁에 직접 출정하지 않아요. 이 당시 이스라엘의 육군 참모총장 같은 그 위치에 있죠. 요압 장군. 다윗이 유비라면은 이 요압 장군은 그 관우 같은 존재 아니었습니까? 이 다윗이 가는 곳마다 정말 요압이 있었기 때문에 각종 전투에서 압승을 하고 다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게다가 이 요압 장군 또한 이 아주 능구렁이 같은 정치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싸움에 뻔히 패할 줄 알면서도 끝까지 이 주군의 뜻을 받들고자 했던 제갈량이라기보다는 정말 참고 참아서 이기는 싸움으로 이끌어가는 이 사마의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젊을 때 같았으면 다윗이 직접 선봉에 섰겠지요. 뜨거운 사람이었으니까. 이 상황에서요.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눌러 앉아 있어요. 요압만 나가는데 요압 또한 능구렁이 같은 자가 되어서 함부로 덤비지 않아요. 당시 지형을 보면 우리가 좀 도움이 돼요. 이 화면에 보면 지형이 나올 텐데요. 여러분 보는 데서 오른쪽에 작게 붙어있는 나라가 암몬입니다. 은혜를 그 원수로 갚았던 그 나라. 일단 영토상으로 지금 비교가 됩니까? 택도 없이요. 지금 이스라엘이 만약에 이 요압이요 자기 주력 부대를 다 이끌고 쳐들어가면 이 삶아 먹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정치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지금 암몬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보고 있는 그 지도상 북쪽에 있는 큰 나라 있죠. 아람, 시리아가 문제거든요. 내가 만약에 지금 요압 장군이 판단을 해가지고 이 암몬을 먹기 위해서 주력 부대를 다 이끌고 들어가는 순간 위에 시리아가 가만히 있으란 법이 없습니다. 지금 아주 복잡한 게 얽혀 있는 거예요. 이 아람은 강력한 국가였거든요. 붙으면 누가 이길지 몰라요. 물론 그 암몬이야 지금 다윗이 사실 마음먹고 주력 부대를 집중해버리면은 먹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지금 다윗이 용감하지 않고 요압이 주저해서가 아니라 이 국제 정세 때문이라는 겁니다. 위에 시리아가 버티고 있거든요. 그러면 다윗도 장담 못하는 상황인 겁니다. 우리가 버틸 수 있을지. 요압이 지금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을 보니까요. 도망함을 보고도 요압은 자기도 후퇴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장군이 용기가 없는 것이 이 사람이 얼마나 용기 있는 사람인데 얼마나 지혜로운지 볼 수 있어요. 다윗도 얼마나 많이 컸는지 이 장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조약들 들고 골리앗 잡자고 나갔을 다윗인데 지금 그러지 않아요. 이 정세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손에 붙이셨다고 막 불구덩이라도 뛰어들어갈 다윗인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제 다윗은 어른이 됐거든요. 산전수전 하나둘씩 겪으면서 정치적인 판단이 무르익었습니다. 옛날에는 이 체육복 안 챙겨오면은 하나님께 막 전화했을 다윗이 이제는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예컨대 오늘 본문 앞에 장들 있죠. 보면은 2장 1절 예를 들면 사무엘하 2장 1절을 보면은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보는 장면이 나와요. 여호와께 여쭈어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유다를 칠까요 어떻게 할까요 올라가라 대답합니다. 그러자 또 물어요 어디로 가리이까 그러자 하나님이 헤브론으로 가라고 합니다. 5장도 마찬가지입니다. 5장 19절에 보면요 블레셋을 치기 전에 하나님께 다윗이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올라가리이까 그러자 하나님 또 대답해 주세요. 그래 가라 쳐라. 오늘 본문 있는 10장에 보면 하나님과 다윗의 대답이 없어요. 서로 대화하지 않는 관계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자칫 성경을 잘못 읽게 되면은 야 이봐라 다윗도 왕노릇 계속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점점 기도 안 하게 됐다 이런 결론으로 도달하게 됩니다. 그게 아니면 지금 2장과 5장에서는 지금 다윗이 묻고 전쟁을 했는데 이게 뭐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10장에 이런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 않는 까닭은요 성장했거든요.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는요 엄마한테 남자친구랑 바닷가 놀러가도 돼요? 라고 물어봐야 됐지만 다 큰 아가씨가 그걸 엄마한테 묻고 있으면 곤란하지요. 그 정도는 스스로 판단해야지. 그걸 누구한테 묻고 있어요? 오빠 우리 부모님이 오빠 한번 만나고 싶다고 집에 데리고 오라는데 오빠가 잠시 갸우뚱해요. 아 그래 민지야 오빠가 잠깐만 우리 엄마한테 한번 물어볼게. 우리 뭐 청년들이 지금 많진 않지만 앞으로 그런 사람 만나면 당장 헤어지세요. 예, 세상은 넓고 만날 사람 많습니다. 굳이 그런 덜 된 사람 만나갖고 고생할 필요 없어요. 지금은 좀 부족해도요. 성장하는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사무엘하 2장에서의 다윗과 5장에서의 다윗과 지금 오늘 본문 10장에서의 다윗은 달라요. 2장과 5장이 부모가 옆에 붙어가지고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바지 축해 입어라 몇 시까지 들어와라 하는 그런 어린 다윗이었다면은 이제는 다윗에게서 부모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부모와의 관계가 깨어진 것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 건강한 부모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몸이 멀쩡한 자녀가 나이가 서른이 되고 마흔이 되었는데도 아직까지도 입에 엄마 아빠 달고 살면은 그게 진짜 건강한 관계입니까? 여러분도 저와 여러 형태로 또 대화도 하고 상담도 하면서 지내잖아요. 어떨 때는 막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러던 중에 제가 단 한 번이라도 여러분과 대화하는 중에 아 집사님 진짜 제가 저희 어머니께 한번 물어보고 대답하겠습니까? 이런 적 있습니까? 저 없잖아요. 제가 실제로 물어보지도 않아요. 예, 교회에 대한 말 뭐 거의 하지 않습니다. 뭐 물어보시지도 않고 맨날 뭐 전화해봐야 밥 잘 챙기면 한 소리 아 네네 알았습니다 하고 끊지. 그렇다고 해서 부모와 저의 관계가 예전만 못한 것 아니에요. 예전에 하루 종일 내 옆에서 똥기저귀 갈아주고 쭈쭈 먹여주고 24시간 보냈던 시절보다요. 지금이 못한 관계라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성숙한 관계라고 할 수 있겠지요. 지금은 왜냐하면 제가 부모님을 챙기는 마음도 있으니까요. 그러므로 10장은 하나님이 없는 듯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과 더욱 돈독해진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지혜롭게 하나님 품 안에서 성장했는지. 예전에 패기 넘치고 버럭하던 성격은 어디 가고 이제는 아주 정치적으로 노련한 정치꾼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는 예루살렘에서 꿈쩍도 하지 않고 눈앞의 적 암몬에게 속지 않고 신나게 이겨서 전진하는 순간도 후퇴할 줄 아는 그런 요압 장군을 또 부려먹을 줄 아는 아주 거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중국과 대만이 상대가 됩니까? 뭐 대만 사람 혹시 있으면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그죠? 중국이 저렇게 이를 갈면서도 자기들 그 정책 하나의 중국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대만 해봐야 그 경상도 전라도 합한 크기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중국이 이만 갈고 있잖아요. 왜요? 대만 뒤에 누가 있습니까? 미국이 있죠. 미국. 미국의 그 타이완 관계법이라고 있죠. 타이완 릴레이션스 액트라고. 이거 국제법 아니에요. 국내법으로 있습니다. 미국의 국내법. 대만 유사시에는 미국이 그 법을 사용해서 개입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지금 자기들이 암몬을 삼킬 힘이 없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대만한테 막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암몬 뒤에 있는 아람, 미국을 보고 있는 거예요. 미국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게 국제정세입니다. 지금 당장 이기고 지구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 작년에 재밌게 봤던 중국 드라마 그 사마의가 있는데요. 이 포스터 제가 참 좋아하는 포스터입니다. 화면에 나오는 건데 정말 이 정치의 속성을 잘 보여주는 포스터예요. 외줄 위에 서 있고요. 자칫 삐끗해서 떨어지면은 밑에 날카로운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자기를 잡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 하나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바로 다윗이 처한 상황이에요. 홀로 외줄 타고 있는 심정. 떨어지면 죽어요. 도와줄 사람 없습니다. 어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장해 간다는 것은요. 점점 우리의 믿음으로 스스로 정치적 판단을 내리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내리는 판단은 하나님의 뜻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인으로서의 제 판단을 존중해 주신 점에 있어서는 제가 목사가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말할 수 있겠지만 동시에 내가 다른 직업을 택했다 해도 변치 않게 나를 사랑해 주셨을 하나님을 생각하면 목사가 되는 것이 꼭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지요. 아내와 결혼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할 수 있겠지만 동시에 그렇지 않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데려왔다고 해서 하나님이 갑자기 막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처럼 아 성현아 성현아 막 그 여자는 아니다. 막 뒤를 보면 저기 어디 수풀에 걸려있는 여인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같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믿지만 같은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서로 다른 정당, 서로 다른 후보에게 투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믿지만 정직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순수하지만 어떤 사안에 있어서는 침 튀기며 대립하며 논쟁할 수 있습니다. 왜요? 정치하는 인간이거든요. 큰 사람이거든요. 이 디트리 본헤퍼라는 목사님, 그 옥중서신을 보면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그 화면에 보시면 아실 텐데요. 이분 그 나치 아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분이 고민했을 때 여기서 내가 해야 될 일은 히틀러를 제거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 신학교 교수로 잘 있다가 이 독일로 돌아가요. 그 미국의 유니언 신학교 동료들이 말립니다. 네 지금 독일 들어가면 안 된다. 위험하다. 이렇게 하는데 자기가 기꺼이 독일 들어갑니다. 히틀러 그 암살에 계획에 가담했는데 결국 실패해서 사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분이 남긴 여러 명언 가운데 하나가요. 바로 그 다음 화면에 보면 나오겠지만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라는 뜻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 옥중서신에 나오는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사신신학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이 죽어버린 신학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말하는 값싼 은혜의 하나님은 없다라는 겁니다. 히틀러 암살에 실패해서 내가 감옥에 갇혀보니까 나를 구해주는 하나님의 손길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심정이죠.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죄 없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를 지고 고통을 감당하고 있는데 나를 십자가에서 끌어내려줄 하나님의 손길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본헤퍼가 말하는 하나님 없이의 의미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 산다는 겁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체육복 안 가져오면 저한테 체육복을 갖다 줄 부모는 없어요. 그러나 저는 우리 부모 이름에 먹칠하지 않게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어른이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이 기저귀 갈아주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제 사실 그 태권도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어릴 때 태권도 관장님이 무서워가지고 막 심사하고 있는데 화장실 가겠다는 소리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막 다 있는 데서 태권도장 바닥에 막 오줌 쌌어요. 아, 그 나이 때 기억이 제 거의 없거든요. 초등학교 가기 전인 것 같은데. 제가 하도 상처가 됐는지 그 시절 기억이 별로 없는데 그 기억만 생생하게 남아있어요. 저는 막 울고 관장님이 막 방으로 제 데리고 들어가고 집에서 엄마가 막 옷 싸들고 와가지고 막 닦아주고 갈아입혀줬던 기억이 납니다. 예, 저는 태권도 싫어해요. 하루빨리 그 올림픽에서 퇴출되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예. 아, 막 도복만 봐도 싫어요. 예. 그때나 지금이나 저에게는 같은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저희 어머니는 저를 동일하게 사랑하시겠지요. 그죠? 예. 뭐 저도 확신이 없네요. 갑자기 말하다 보니까. 예. 저는 사랑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옷에 오줌 쌌다고 달려오진 않아요. 몸을 닦여주지도 않으세요. 뭐 생각만 해도 민망하지. 오히려 예전보다 더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 같지만 관계는 달리 정립되는 겁니다. 성장을 하면요. 어머니 없이 어머니 앞에 살아가게 됩니다. 어른이라고 뭐 꼭 옷에 그 오줌 안 싸는 거 아니잖아요. 저만 그래요? 아유, 무슨, 아니, 정말 못된 분들이시네, 그죠? 예. 아, 저만 짊어지겠습니다. 저만 그렇습니다, 그죠? 아니, 가끔 급할 때, 뭐, 좀 이래, 그죠? 예. 아이, 그, 그러라고 속옷이 있잖아요, 그죠? 예. 물론, 그럴 때, 뭐, 어머니가 이제 속옷을 빨아주진 않아요. 막 아내가 갖다 주고 하지 않습니다. 혼자 욕조에 쪼그려 앉아서 막 빨아야 됩니다, 그죠? 예. 아, 기분 마음 상했어요, 예. 아, 나만 들어온 것 같네. 아이고, 공감을 안 해주고, 예. 2차 세계대전 났을 때요. 영국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영국 전체가 낙심에 빠졌어요. 부모들이요. 정말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지역마다 여기는 페리시가 있잖아요. 지역 교구 교회가 있어가지고 새벽이고 밤이고 부모들이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기도 응답이 어떤 기도 응답이 들려왔습니까? 자기 아들의 시체로. 유럽 대륙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늘 자기 아들들 시체가 실려오는 겁니다. 배 그득. 영국이 절망에 빠졌지요. 하나님 어디 계신가? 우리 이렇게 부모들은 안절부절 잠도 못 자고 기도하는데 고작 운 좋으면 부상당해가지고 일찍 돌아오는 거예요. 아들이. 날마다 시체만 실려오는 겁니다. 맨날 기도하는데 이게 뭔가? 도대체 뭐 독일군 얼마나 강하길래 우리는 이렇게 계속 죽어나가야만 하는가? 그때 당시 저녁에 전시가 되니까 이 BBC 텔레비전 방송이 송출이 다 끊깁니다. 이 전시가 되니까 막 폭격 나고 이래가지고 이 텔레비전 방송이 안 돼요. 딱 뭐가 남았냐니까 라디오 채널, BBC 라디오 채널만 딱 두 개 살아남아요. 그래서 이 BBC에서 섭외한 사람이요. 이 옥스퍼드의 신학과 교수가 아니라 영문학과 교수를 섭외합니다. C.S. 루이스죠. 이게 정말 신의 한 수가 될 줄은 누구도 몰랐어요. 원래 이런 위로는 신학자가 나서서 해야 되는데 영문학자가 한 겁니다. 이 화면에 보면 당시 라디오 편성표가 나올 거예요. 7시 45분부터 15분간이었습니다. 8시까지. 이 편성표를 보면요. 7시 30분에는 노르웨이어로 뉴스가 나갑니다. 그죠? 그리고 이게 옆에 잘려서 없는데 옆에 보면은 8시에는 뭐가 있냐면은 웨일즈어로 방송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은 지금 7시 45분에서 8시까지 이 루이스의 방송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은 이 방송을 들으려면은 일부러 이 시간을 맞춰서 앉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라디오 프로그램이 청취율 1위를 합니다. 2차 세계대전 기간 중에요. 영국 국민들이 가장 라디오를 통해서 듣고 싶어 했던 목소리는 처칠이었죠. 왜냐하면 처칠이 그 전시 소식을 알려주니까요. 그 다음에 영국 국민들이 가장 듣고 싶어 했던 목소리가 C.S. 루이스의 목소리였습니다. BBC에서 사실 이 사람을 그 고용했을 때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저 매일 기도하지만 우리 기도 응답을 하나님께 못 받고 있는 이 국민들을 위한 작은 위로 정도로나 생각하고 편성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루이스의 이 방송이요, 영국을 위로합니다. 영국이 다시 하나님을 찾게 만듭니다. 언제요? 2차 세계대전 중에. 여전히 내 아들들의 시체가 유럽 대륙에서 실려오고 있는 그 와중에. 오히려 사람들은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지기는커녕 더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대전이 끝나면요, 이 낭만주의 당시 그 사조 때문에 다 죽었던 그 옥스퍼드 신학과가 다시 부흥하게 됩니다. 이 루이스 한 사람의 영향 때문에. 그 방송을 묶은 책이 바로 그 순전한 기독교예요. 우리 작년 이맘때 갈보리 아카데미 1회 때 한 책인데요. 못한 분들을 위해 이번에 다시 그 책으로 할 겁니다. 제 성경 제외하고 제가 가장 사랑하는 책입니다. 주저하지 않아요. 1초도 주저하지 않고 저는 순전한 기독교입니다. 지금 막 수번을 읽었습니다. 영국이 아니라요. 전 세계를 다 따지고 들었을 때 20세기에 이보다 더 큰 영향력을 미친 기독교 서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제가 옥스퍼드 입학식 참석했는데 학생들 자부심 불어넣어준다고 학교를 대표하는 그 학교 출신들의 위인들 사진을 쫙 보여주더라고요. 저는 이제 비교적 최근 인물인 뭐 빌 클린턴이라든지 뭐 철학자 존 로크 같은 사람이 먼저 나올 줄 알았는데 제일 먼저 소개하는 사람이 C.S. 루이스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깊이 상처를 받았던 영국 사람들 마음에 아직까지 루이스가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아, 그때 하나님을 보여줬던 루이스. 이 책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보여줘요. 하나님에 대한 언급하지 않거든요. BBC 공중파인데 그것은 뭐 하나님 뭐 목사님 설교할 겁니까? 성경 없이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뭐 공중파 라디오에서 누가 성경 듣고 싶어요? 다 기독교인도 아닌데. 반박할 수 없는 치밀한 논리. 그러나 따뜻한 말로. 이 책에는요. 몸이 아파서 기도했더니 병이 났고 돈 없어서 기도했더니 사업이 번창하고 멀쩡한 직업 때려치고 선교 갔더니 자식이 성공하더라 이런 내용이 없어요. 긍정의 힘이니 하는 그런 기적이 가락 끼우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대신에 다 자란, 다 커서 이제는 커피 마셔도 되냐, 집에 몇 시까지 들어오면 되냐 물을 필요가 없는 어른과 어른이 만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려워요. 어려운 게 당연하죠. 아이들 그림책 동화책이 아닌데 어른의 대화인데 뭐 어떻게 쉬울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다윗과 요압의 판단이 쉬웠습니까? 얼마나 신중합니까? 정신 차리고 읽지 않으면요. 이 사무엘 하 10장 같은 거는 여러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워요. 돌아가는 정세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머릿속으로 그려지지도 않습니다. 복잡한 국제 정세를 담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정치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호모 폴리티쿠스, 정치하는 인간으로 만드셨기 때문인지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저 매일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유아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말씀 맺겠습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크든 작든 문제 아닙니다. 다만 정체된 믿음은 죽었으니 느려도 좋으니 성장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란다는 것은요, 점점 이 폴리티쿠스, 정치적인 판단에 노출된다는 뜻이에요. 체육복 안 가져와도, 옷에 오줌 싸도 전화할 곳도 없고, 이제는 내 스스로 부모가 없는 듯이 부모 앞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부모와의 관계는 더 성숙한 것이듯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은 눈앞에서 엄마가 사라지면 울어요. 엄마가 없어진 줄 알고. 그러나 어른들은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내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그 믿음은 더욱 굳세어집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어가는 순간조차, 그 순간조차 사랑하는 이의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십자가를 내려가고 싶어하는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주 넉넉히 이깁니다. 그 믿음이야말로 더욱 굳센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보이신 믿음이고 오늘 본문을 통해 다윗이 보여준 믿음입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우리 인생의 여러 순간 속에서 오히려 더욱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애쓰는 성장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운 주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러나 응석받이로 머물러 있지 않기 원합니다. 엄마가 눈앞에서 사라지기만 해도 우는 어린아이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해도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남아있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여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어른의 믿음을 가지기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이 복잡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지혜로운 정치적인 판단을 내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올곧게 살아가고자 애쓰는 성장한 어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장성한 아들과 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